민수기 24번 메시지 여정 아홉 번째 16장에 있는 심각한 반역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반역자들과 반역의 원인과 모세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땅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집인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위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해보며 세계의 현재 상황을 관찰해봄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포함한 모든 것이 그분 아래 있으며 그분께 달려있고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삼중, 즉 땅과 하늘과 백성들 자신 안에서 나옵니다. 땅은 입을 벌려 반역한 사람들을 삼켜버렸고 하늘로부터는 불이 내려와서 반역한 사람들을 소멸하였으며 거스르는 백성들 속에서부터 나온 세균들이 역병을 일으켜 그들을 죽였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모아 모세와 아론을 거스름. 고라는 자신의 무리나 당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회막 입구에 모았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로 하여금 영광 가운데 모든 회중에게 나타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 가운데서 그들을 분별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회중을 순식간에 소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회중은 육신의 구성체였지만 회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아들들과 유아들 및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품이 땅에 삼켜져 산채로 음부에 던져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이 행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내들과 아들들과 유아들과 더불어 나와 장막 입구에 섰습니다. 그들의 장막이 서로 가까웠다는 사실은 그들이 매우 친밀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에 속했지만 그들은 아주 가까웠습니다. 땅이 열려졌을 때 그들은 모두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유아들 및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품이 땅에 삼켜져 산채로 시올에 넣어졌습니다. 시올은 헬라어, 하데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시올 혹은 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혼들과 영들이 보존되는 장소입니다. 고라와 다른 이들은 산채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직접 그곳에 갔습니다. 그들은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음부는 일시적인 감옥과 같고 불못은 최종 형무소와 같습니다. 그 멸망받은 사람들은 임시 감옥에 들어가서 불못의 최종 투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그곳에 갔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새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커다란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땅을 사용하여 반역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멸망받은 유일한 때일 것입니다.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함. 땅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을 삼킨 후에도 여전히 250인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회중에서 선택된 유명한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역이 매우 유행되며 보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인도자가 산채로 땅에 삼켜진 직후 여호와께로서 불이 내려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소멸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방면입니다. 250명의 향로는 거룩하였으며 제단을 싸는 편철로 만듦. 그들의 혼, 즉 그들 자신을 거스려 범죄했던 250인의 향로는 거룩하였으므로 제단을 싸는 편철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적이 되고 그들의 기념물이 되어서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아무도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오지 못하게 하며 고라와 및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 250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향로는 두드려서 제단을 싸기 위한 편철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제단의 제물을 드리러 나올 때 그들은 그 반역과 하나님이 고라와 그 무리에게 내리신 심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굴복되지 않는 거스르는 본성이 표출됨. 우리는 이 두 방면의 심판 후에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잠잠해지고 정복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역하는 본성은 그들 중에 남아있었으며 그것은 표출되었습니다. 41절부터 50절까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굴복되지 않는 거스르는 본성의 표출을 봅니다. 다음날 아침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원망함.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백성들의 원망은 그들의 반역하는 본성이 정복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나는 그들이 그런 식으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원망할 수 있었던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중재하심. 하나님은 즉시 중재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회막을 덮고 있는 구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즉시 회중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진노 아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연병의 세균들은 아마도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속죄. 그 순간에 모세와 아론은 비상수단으로 무언가를 행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습니다. 아론은 향로 안에 단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서 즉시 회중에게 달려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였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4,7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7장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남은 백성들도 여전히 굴복되지 않았음을 봅니다. 하나님에 의한 삼중의 기적적인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으로부터 하늘로부터의 불로 그들 안에 있는 세균들로부터 나온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한 심판들 중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을 복종시키기에 충분했으며 그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세 번째 심판에 의해 정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심판 후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얼마나 두려웠는가. 그들은 그들이 음부 혹은 불못에 갈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목숨, 그들의 혼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반역할 만큼 너무도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반역했으며 결국 그들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거스려 반역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타락한 인류에 반역하는 본성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분이 세 방면으로부터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하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 굴복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결코 심판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천연왕국 안에서 천연 동안 사람들을 정결케 한 후에도 인류는 여전히 반역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소멸시킵니다. 민수기 16장과 같은 부분을 읽은 후에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인자, 사유하심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면서도 그들을 여전히 벌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사유하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징벌을 통한 사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하심은 한 가지 일이고 그분이 징벌하시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하시지만 그분은 징벌을 통하여 사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징벌이 있는 사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당신의 긍휼만이 나를 당신의 은혜 안에 보전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